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몇 주 내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이오와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아직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협상으로 복귀하길 바란다며 몇 주 내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해를 공유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가 희망했던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교훈이 있었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미래 세대 미국인에게 제기된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심각한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3월 5일 전용 열차로 조국에 도착했다며 새벽 3시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전용 열차가 평양역 구내에 서서히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정오경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약 60시간 만에 다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을 통과해 북한으로 돌아갔지만 귀국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재정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2.6%에서 올해는 2.8%로 높였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동등한 논의를 통해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력과 발전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 총리는 경제 운용 방향과 관련해 세금 감면과 사회 기반 시설 지출을 통해 경기 침체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천 명이 IS의 마지막 장악지역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IS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의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약 3천 명이 SDF가 구축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시리아 동부 바구주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항복을 선언한 IS 대원들도 포함됐다고 발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시리아 동부 이라크 접경 지역인 바구주는 IS의 시리아 내 최후 거점입니다. SDF는 지난 몇 주 동안 바구주를 포위했고 2일 오후부터 공격을 재개했다가 최근 민간인 탈출을 위해 공세를 다시 낮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인도 해군 잠수함이 최근 파키스탄 영해를 침범하려 했다고 파키스탄 해군이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인도 잠수함이 전날 파키스탄 영해에 접근한 것을 포착했다며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경고를 통해 영해 침범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파키스탄 정부는 평화 유지 정책에 따라 인도 잠수함을 공격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인도 잠수함이 파키스탄 영해 침범을 시도한 정확한 시점과 장소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뉴스 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 신념과 관련해 계속 일하고 이야기할 것이며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도성문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규모 미한 연합군사훈련 종료 결정은 미북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의원이 미한 국방당국의 연합군사훈련 종료 결정과 북한의 비핵화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을 망설였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습니다.
Clearly, Kim Jong-un balked at that. Like he's not there yet. And so I think that reinforces this idea.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은 낮까지, 동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올라서 영하 7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내려갑니다. 영상 1도에서 14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2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규모 미한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종료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과 별개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이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한연합군사훈련인 키 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의 종료 결정을 이미 오래전에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군사훈련 혹은 내가 워게임이라고 부르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과의 만남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며 그건 가짜뉴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2일 미한 국방당국이 긴밀한 협조 끝에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합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언론들은 이 같은 결정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내려진 것으로 추정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그 결정을 오래전에 내렸다면서 그런 게임들을 하는 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고 특별히 미국은 그 엄청난 금액을 배상받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인 3일에도 트위터를 통해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한국과 군사훈련을 원치 않는 이유는 우리가 돌려받지 못하는 수억 달러를 절약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건 대통령이 되기 한참 전부터 가졌던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긴장을 줄이는 건 좋은 일이라고 덧붙여 북한과의 협상에서 연합훈련 종료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점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일 보수정치 행동회의 연설에서 북한이 만약 합의를 이룬다면 놀랍고 빛나는 경제적 미래를 가질 것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그 어떤 경제적 미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관련해선 수용할 수 없는 합의였기 때문에 협상장을 걸어나와야 했다면서도 우리가 한 가지 한 일은 미사일과 로켓, 핵실험이 없다는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이 미한 국방당국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 종료 결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대북 압박을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드너 의원은 북한 정권의 비핵화 없이 이뤄지는 모든 정상화 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미한 국방당국이 대규모 연합훈련 종료 결정에 관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미국은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연합군 준비태세를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런 훈련들이 필요한 이유는 과거부터 지속된 북한의 적대적 행동과 반복적인 국제법 위반 때문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가드너 의원의 성명 발표 다음 날인 지난 2일 미국 한국 국방당국 간 긴밀한 협조 끝에 올해부터 대규모 연합훈련인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방식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두 나라의 희망이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가드너 의원은 성명에서 최대 압박이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제재, 외교적 압박, 그리고 강력한 군태세와 같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등하게 활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 없이 이뤄지는 압박 완화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조치라는 비판입니다. 미한 연합군사 훈련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에 이어 미한 해병대 연합훈련이 무기한 연기됐으며 지난해 12월로 예정됐던 미한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도 유예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말 13명의 민주당 하원 군사위원들은 미한 연합훈련 재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미 국방당국에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훈입니다.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빅딜 제안을 김정은 위원장이 망설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만 만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오판을 했던 것 같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워싱턴 DC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서 4일 열린 하노이 정상회담 결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이른바 빅딜을 김정은 위원장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토비 달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핵정책국장은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 그 결정을 최대한 미루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Clearly, Kim Jong-un balked at that. Like he's not there yet. And so I think that reinforces this idea that probably there are smaller steps, even if it's status quo plus, that could be negotiated and which would sustain.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제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분명히 망설였으며 아직 빅딜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현상 유지에서 조금 더 진전된 정도의 작은 조치들을 미국과 북한이 협상할 것이라는 견해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3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프로그램을 포함해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하면 경제발전이 주어진다는 빅딜을 제안했는데 김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 모두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겼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오판으로 드러났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국 아산정책연구원의 신범철 안보통일센터장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취약하게 보고 정상회담을 원했지만 실제로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히려 더 구체적인 비핵화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Those kind of a top-down approach, he might be scared at this time. Because this summit, look back the second summit, Kim Jong-un was nervous. He believed that Trump is a weak point, but actually Kim Jong-un is a weak point.
신 연구원은 또 김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탑다운 방식의 겁을 먹었을 수 있다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불안해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한 입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스스로가 약한 입장임을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 마셜 펀드의 로라 로젠버거 선임 연구원은 향후 협상에서 강력한 제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ven if we're in a sort of permanent freeze for freeze, de facto status quo, or if we are in some kind of ongoing negotiating process, continuing the enforcement of those sanctions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important, not just to maintain that leverage, but for
로젠버거 연구원은 앞으로 현상 유지와 마찬가지인 동결 대 동결 상황이 되든 계속 협상이 전개되든 대북 제재 이행은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협상 지렛대 유지는 물론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국 정상회담 합의 결렬은 미국과 북한 양국이 앞으로 포괄적인 실무급 협상 과정을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판단하는 척도 중 하나는 북한이 계속 핵 분열 물질을 추가 생산하는지에 달려있다면서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를 확보하기 위해 핵 분열 물질을 계속 생산한다면 북한 정권은 경제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의 주된 원인인 영변 핵시설. 양측의 향후 협상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영변은 지난 1994년 이래 미북 협상의 최대 관심사였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자, 하노이 정상회담에서는 제재 문제와 함께 영변 핵시설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예, 양측의 설명이 차이가 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미국은 영변 핵시설 전면 폐기에 더해서 플러스 알파를 그리고 북한은 영변 폐기에 따른 제재 해제를 주장했습니다.
네.
미국은 북한이 노후한 영변 시설의 일부만 폐기하는 방안을 주장하면서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해서 회담이 결렬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북한은 자신들은 영변의 전면적인 폐기와 민상과 관련한 제재 완화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영변은 1960년대 이래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당시 소련에서 연구용 원자로를 들여오면서 핵개발이 시작됐는데요. 핵무기 제조의 원료인 플루토늄은 이곳에서만 생산됩니다. 지난 2010년 이 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핵과학자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영변 핵단지를 폐기하면 플루토늄과 삼중수소 생산이 중단되고 고농축 우라늄 생산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폐기 절차를 밟기 시작한다면 가장 중요한 비핵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부에서는 영변 핵시설이 너무 오래됐고 또 낡아서 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주장도 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이 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또 근래 들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플루토늄 외에 고농축 우라늄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며 영변 핵시설의 의미를 평가 절하하기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들도 영변이 북한의 핵개발에서 차지하는 몫을 적어도 50%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 영변 핵시설의 의미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두 나라 모두 북한의 핵개발에서 영변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시하는 건 분명합니다.
네.
한국 정부는 영변 핵시설을 북한 핵시설의 근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미국도 같은 판단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영변 핵시설이 전면 폐기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로 접어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이 발언이 관심을 모으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 직후 북한의 비핵화가 20%에 이르면 되돌아갈 수 없는 시점이 올 것이라면서 이 시점에 제재를 완화할 수 있음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네. 자, 북한의 영변에 어떤 핵시설이 있는 겁니까?
확인된 시설만 약 400개에 달하는데요. 일반에 알려진 것보다 그 수와 규모가 방대합니다.
예.
이 중에 핵심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5메가와트 원자로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인 방사화학실험실, 핵연료 가공공장,
네.
연료봉 제조공장, 우라늄 농축시설, 그리고 건설 중인 실험용 경수로 등입니다.
네. 북한은 영변 지역 외에도 또 다른 핵개발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미국 정보 당국은 영변 이외 지역에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때문에 영변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우라늄 농축시설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평양을 방문한 폼페오 국무장관에게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네. 영변은 그동안 미북 협상에 따라서 핵 협상에 따라서 이미 계속적으로 거론됐었고 몇 차례 관련 조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폐기는 아니었습니까?
예, 폐기는 아니었습니다. 동결과 불능화에 합의한 적이 있었죠.
예.
영변에서도 핵심은 5메가와트 원자로와 방사화학 실험실인데요. 1994년에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 핵 활동이 동결됐었고요.
예.
2007년에는 6자회담 213 합의로 불능화 조치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네.
당시 불능화의 일환으로 원자로의 냉각탑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폭파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폐기와 달리 동결이나 불능화는 영구적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조치는 아닙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 폐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신고, 검증이죠?
그렇습니다. 검증을 거쳐야 실제 폐기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북한 핵활동의 내역과 핵능력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일부 전문가들은 영변의 경우 이미 시설과 활동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가 없더라도 전모를 파악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네.
하지만 검증이 없을 경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때처럼 북한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일부 전문가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로 북한 내부적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위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북 양측이 앞으로 실질적인 협상을 할 기회가 생겼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서울에서는 다양한 분석과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한 만큼 실질적인 협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도 있지만 북한 정부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가능성은 적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황중국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뒤 엄청난 고민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름 영변이란 큰 핵시설의 폐기까지 결단하며 전략과 게임 플랜을 세웠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정면에서 거부했기 때문에 충격에 빠졌을 것이란 겁니다.
자기네들이 짜고 있던 전략,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게임 플랜, 게임 플랜에 결정적 차질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하려는 게임에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주고 하는 차원에서 협상이 될 걸로 다 계산을 하고 게임 플랜을 지금 짜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계산법, 자기네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온 거죠. 자기네들은 미국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면 그걸 돌파할 힘이 없거든요. 돌파할 수단이 없어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기자들에게 미국의 계산법이 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미국이 요구하는 비핵화가 무엇인지 확인했고 심지어 자신들이 숨겨놓은 다른 핵시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김 위원장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황 전 본부장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결렬 뒤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다른 우라늄 시설을 확인하며 미국이 이를 알고 있는 것에 대해 북한 대표단이 놀란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황 전 본부장은 김 위원장에게 있어 이번 협상 결렬은 그리 간단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게임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은 이게 조그만 나라고 가난한 나라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체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중대한 지금 차질이 생긴 거라고.
황 전 본부장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 수뇌부가 어떤 해법을 모색할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한국의 중재 역할도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도 이번 협상 결렬로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크게 실추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정 공사는 4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공산국가에서 지도자의 위상은 체제 유지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젊은 지도자가 모든 게 가능한 것처럼 폼을 잡고 나섰다가 크게 위상이 흔들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도 비슷한 지적을 했습니다.
수용은 그 무오류의 존재입니다. 북한에서는 그 무오류의 존재가 66시간 기차 타고 가지고 트럼프 만나 사실 어떻게 보면 뺨 맞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는 김정은 북한 지도자의 그 위상에 결정적인 타격이 됩니다. 아마 이 사실이 북한 내부로 알려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러한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김정은은 희생양을 찾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 내부가 시끄러워질 수도 있고요.
전성훈 전 원장은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우리와 다른 것 같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불편한 진실이 드러난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그 뭐 핵을 포함한 WMD하고 미사일 폐기 요구한 거는 그 미국의 개인적인 요구가 아니고 유엔 안보리 결의사항이에요. 그걸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어차피 그 프로그램을 다 해체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단계적 절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만 정상회담에서 해야 할 일은 정상에 입에서 그 한마디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북한에서 모든 결정권을 가진 김정은을 만나는 의미가 있는 거고, 근데 김정은이 그 얘기를 안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번 회담 결렬이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백각순 세종연구소 소장은 미북 서로의 입장이 명확해졌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상을 할 기회가 생긴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문제를 좀 더 확실하게 노출시켜가지고 이제 이걸 본격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진전이 어렵겠구나 하는 게 이제 명확해졌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오히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폼페오도 그렇고 계속 회담해 나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당연히 지금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 입장을 취하리라고 봅니다.
협상은 기본적으로 타협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이고 건설적으로 중재에 나설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김준영 한동대 교수도 5일 서울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재 노력을 부탁한 걸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가 한미 워킹그룹처럼 북미 워킹그룹을 적극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나 미북 협상의 판은 깨지지 않았지만 상당한 내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불신이 김정은 위원장의 과감한 비핵화를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영변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와 부분적 제재 해제,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이 논의된 걸 하노이 회담의 큰 성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나 군사훈련 강화 등 대북 압박 의사가 없다고 확인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조속한 미북 실무회담 재개를 위한 한국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라종일 전 영국 대사는 하지만 남북 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조급하게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북한하고는 뭐 그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향으로 해야 하는데 나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그 일종의 그 자기가 바라던 것을 못 이뤘으니까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충격이 됐으리라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게 북한한테 나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계속해서 핵물질을 생산하고 있고 남한과 미국은 아주 중요한 합동 연습도 중지했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북한한테는 상당한 이점이에요.
라 전 대사는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드러난 미한 공조의 균열을 회복하고 한국 중심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있어 경제보다 핵무기가 왜 더 중요한지를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비어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대북 제재 해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됐습니다. 북한은 일부 제재 해제에 대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에 미국은 모든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함재아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함재아 기자, 리용호 외무상이 1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면적 제재가 아니라 일부에 대해서만 해제를 요구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마치 미국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됐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리 외무상은 자신들이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 그중에서도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만 먼저 해제하라는 요구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11건 가운데 5건, 그리고 그중에서도 일부 항목에 대한 해제는 숫자나 비율로만 놓고 봤을 때 절반이 안 되는 일부가 맞습니다. 그러나 리 외무상이 해제를 요구한 5건의 제재에는 현 대북 제재 체제를 대표하는 중요한 조치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는 표현이 틀렸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전면적 제재 해제라는 말이군요.
현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북한의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금지하고 핵과 관련된 기술 교류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들도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들보다 훨씬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경제 제재입니다. 석탄 등 모든 북한산 광물과 섬유, 수산물을 다른 나라들이 수입할 수 없게 하고 원유와 정제유 제품을 북한으로 판매할 때도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제재 조치들은 모두 2016년과 2017년에 부과된 5건의 안보리 결의에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리 외무상은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에 대한 해제라는 단서를 달았는데요. 마치 일부 항목이란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금수품과 관련된 조치를 의미한 것으로 여전히 전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2016년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요. 이전 제재들은 북한을 아프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건가요?
네, 실제로 2015년까지 북한에 부과된 제재 결의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기와 사치품 거래 금지 외에 눈에 띄는 조치가 없습니다. 2016년 이후 제재들의 일부라는 표현을 사용하긴 했지만 전면적 해제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수 있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제재 체제는 2016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제재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보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2016년 이전까지 북한은 제재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의견이 다르지만 대부분 북한에게 제재가 본격적으로 가해진 시기를 2017년 8월로 봅니다. 이때 안보리는 결의 2371호를 채택했는데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을 비롯해 철광석과 수산물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어 한 달 뒤엔 2375호를 통해 섬유 수출을 막았습니다. 당시 북한의 의류 품목들은 5대 수출품 중 2개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3개 품목은 앞서 제재된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이었습니다.
가시적인 효과가 실제 구체적인 수치로도 나타났었죠.
가장 눈에 띄는 게 북한의 최대 무역국인 중국과의 거래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점입니다. 2016년 북한은 중국으로 26억 3천만 달러치의 물품을 판매했는데요. 이게 2018년 2억 1천만 달러로 줄어듭니다. 석탄과 수산물, 섬유 등을 팔지 못하면서 92%나 감소한 겁니다. 중국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북한산 물품의 수입을 전면 중단한 등등의 조치를 취했는데요. 따라서 추가로 수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무역뿐 아니라 해외 노동자들도 2017년에 채택된 안보리 결의 이후 속속 귀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런 이유 때문에 2016년과 2017년에 부과한 5건의 제재가 사실상 북한을 아프게 한 유일한 조치들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현금 수입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앞서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 11월엔 제재가 길어지면 물자 부족과 밀수 등의 증가로 국가 시스템이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 제재가 지속되면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비용이 높아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재를 회피할 방법을 찾는 과정 속에서 물자 조달 비용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지난 몇 년간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아져 북한의 고통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습니다.
자,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뿐 아니라 다른 제재도 받고 있는데요. 다른 제재들은 이번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죠?
현재로선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은 북한과 불법 거래를 하는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고요. 또 한국 등도 독자 제재를 통해 북한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건 역시 유엔 제재가 가장 시급하고 또 고통스럽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5건의 제재가 원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시험에 관한 제재였다 이런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각 제재의 결의들은 무기 실험 등의 행동이 행해지지 않는 경우 동결하거나 해제하게끔 돼 있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인가요?
물론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제재 결의를 채택하도록 한 요인이었던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들 5건의 결의는 단순히 무기 실험 때문에 부과된 건 아닙니다. 각 결의의 문구를 살펴보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첫 제재 결의인 1718호부터 이런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으로 활동했던 윌리엄 뉴콤 전 미 재무부 선임 경제 자문가는 BOA에 2006년 채택된 대북결의 1718호가 제재 부과의 원인을 실험이 아닌 핵 프로그램과 핵무기 개발 중단에 두고 있고 IAEA 재가입과 IAEA 사찰 허용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험 중단만을 제재 해제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앞으로 유엔 안보리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요? 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 가능성 얼마나 있습니까?
북한의 우방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해 중순부터 줄곧 제재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같은 상임이사국인 미국을 비롯해 영국과 프랑스 등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당장 해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기에 3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프랑스는 1일 기자회견에서 현 상황에서 제재 해제나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지아 기자로부터 북한이 요구한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이 이번 주 하원에서 발의될 예정이라고 하원 의원이 밝혔습니다. 원비어의 죽음은 김 위원장 책임이라는 미국 의회의 초당적 입장을 재확인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은경 기자입니다.
민주당의 톰 말리노스키 하원 의원은 의회가 김정은에게 원비어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초당적 결의안을 이번 주 공식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며 하원에 처음 입성한 말리노스키 의원은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부를 역임한 바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 원비어의 죽음과 관련해 김정은을 책임자로 규정하며 공식 규탄하는 결의안이 상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리노스키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원비어의 죽음에 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논란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원비어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의 말을 믿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원비어의 부모가 지난 1일 원비어의 죽음은 김정은 정권의 책임이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당시 기자회견의 발언은 잘못 해석된 것이라며 나는 북한이 오토의 학대와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은 당적을 막론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비어의 출신지인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하는 셰라드 브라운 상원은행위 민주당 간사는 지난달 28일 VOA에 원비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며 독재자들이 무고한 사람에 대한 죽음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이를 정당화하려고 할 때 미국 대통령은 이들의 말을 믿어준다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앵거스 킹 상원의원도 김정은은 원비어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며 북한과 같은 나라에서 독재자가 모르는 사이에 참새가 떨어지는 일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 회기 상하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으며 원비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 각각 오토 원비어 대북은행 업주 제한 법안으로 명명되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양희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예, 중국의 제13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가 막을 올린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미 순방에 나섰던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무사히 귀국했습니다. 윌리엄 바 미 연방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매튜 휘터커 법무부 장관 대행이 지난 2일을 마지막으로 법무부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 첫 소식 중국으로 가보죠.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라고 부르죠. 개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13기 전인대 2차 회의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인대는 통상적으로 매년 3월 초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과 함께 개최되는데요.
네네.
정부의 지난해 성과를 평가하고 새해 국가의 경제와 외교, 국방 등 정책을 살펴보는 한편 법률제정과 개정, 국가의 주요 지도부 선출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정치 행사로 평가됩니다.
네. 올해도 리커창 총리가 정무 업무보고로 시작을 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국 공산당 권력 서열 2위인 리커창 총리가 전국 각지에서 집결한 전인대 위원 3,000명 앞에서 100분간 지난 한 해의 활동과 올해의 정부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네.
언론과 전문가들은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와 국방 예산에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발표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잡은 겁니까?
네, 6%에서 6.5%로 구간을 폭넓게 잡아 제시했습니다. 아, 지난해에는요, 그래도 6.5%가량이라고 발표했었는데요. 네. 올해는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하지 못했고 작년보다 0.5%포인트 하향 조정한 건데요. 지난해 7월부터 벌어진 미국과의 무역 전쟁의 여파로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요, 미중 무역 협상과 관련해 증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최근에 중국 경제가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뉴스가 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중국이 그동안 급속한 고속 성장을 나타냈는데요. 네. 하지만 2008년 두 자릿수 경제 성장과 작별한 이후에 줄곧 완만한 하향 곡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경제 발전의 연착륙과 연착륙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이 뚜렷한 경기 위축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날 리커창 총리는 지난해 업무 보고에서요, 중국의 작년 국내 총생산 GDP가 6.6% 성장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게 태난먼 민주화 시위 발생 다음 해였던 1990년 이래 28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예. 보통 그 경제 상황을 보려면 그 상황을 대변하는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중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별로 좋지 않다는 소식이더라고요.
예. 경제 성장을 이끄는 주요 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와 투자, 수출 지표 모두 악화하고 있고요.
예.
제조업 경기를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 관례자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 등도 모두 고전 하면서 중국 경제의 위축 국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이날 연설에서 앞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과 도전이 더 많아질 거라면서 각오를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떻게 하겠다. 뭐 중국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도 할 텐데요.
예, 다양한 경기 부양책을 제시했는데요. 먼저 올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재정 적자의 비율을 지난해의 2.6%에서 올해는 2.8%로 높게 잡았습니다.
네.
이렇게 재정 적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게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인데요.
네.
또 최대 2조 위안, 3천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축을 통해서 기업 부양과 소비 활성화를 촉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실업률을 4.5%로 잡고 철도와 도로 등 사회 기관 시설 건설을 위한 특수 목적의 채권 발행도 지난해보다 8천억 위안, 1,200억 달러 더 많이 책정했습니다.
네. 중국이 올해 국방 예산을 어떻게 잡았을까요?
예, 7.5%로 지난해의 8.1%보다 줄었습니다. 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지난 2014년 12%를 돌파했는데요. 이후 2017년 7%로 떨어졌다가 다시 지난해 8%가 넘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이 0.5%포인트 줄어든 것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재정 부담과 또 미국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기하는 위협론을 의식했다는 관측인데요. 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추진하고 있는 세계 인류의 군대 건설, 이른바 군사 굴기 구상을 수행하기에는 뭐 충분한 수준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세계는 지금 베네수엘라로 가볼까요? 후안 과이도 베네수엘라 국회의장, 무사히 베네수엘라로 돌아왔죠?
예,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을 자임하고 있는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베네수엘라 당국의 체포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미 국가 순방을 마치고 4일 귀국했습니다.
네.
과이도 의장이 이날 낮에 지지자들의 열렬한 환호 속에 이 수도 카라카스 인근 마이케티아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과이도 의장이 왜 남미 국가들을 이렇게 순방을 했던 건가요?
예,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하기 위해서인데요. 과이도 의장이 지난 주말 국제사회의 구호품 반입 캠페인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베네수엘라와 접경한 콜롬비아 국경을 넘었는데요.
네네.
일주일 동안 콜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에콰도르를 방문해서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과이도 의장을 베네수엘라의 합법적 지도자로 인정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입니다.
네, 지금 마두로 그 정권, 마두로 현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이 출국하기 전에 출국 금지 명령을 또 내렸었죠.
네. 베네수엘라 대법원이 지난달에 이 과이도 의장에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과이도 의장이 귀국하면 체포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네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과이도 의장에 대해서 헌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세우겠다고 경고하면서 과이도 의장이 귀국하면 체포될 수 있다고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위협에 대해서 과이도 의장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요?
예, 과이도 의장이 귀국 직전 언론과 인터뷰에서요. 자신이 체포되면 그것은 마두로의 마지막 실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미국 정부에 대해서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노력에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감사를 표했는데요. 과이도 의장은 그간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도 자신의 신변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결코 망명 지도자가 되지 않을 거라면서 결의를 다졌습니다.
네. 미국 정부도 과이도 의장의 신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존 볼튼 미 국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서 트위터에요. 과이도의 무사 귀환을 위협하는 행위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의미 있는 대응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과이도 의장이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요. 이 과이도 의장에 대한 어떠한 위협과 폭력, 협박도 용납되지 않을 거라면서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뭐 별다른 불상사 없이 과이도 의장이 베네수엘라로 귀국을 했는데요. 지금 과이도 의장을 지지하는 나라들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 캐나다와 중남미 10여 개국으로 이루어진 라마그룹 회원 등 약 50개 나라인데요.
네.
지난해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가 불법으로 자행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당시 대선에서 마두로 정부가 주요 야당 정치인들의 출마를 방해하고 부정선거를 자행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이 자신을 축출하기 위해 거짓 쇼를 벌이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러시아와 중국, 쿠바, 니카라과 등은 마두로 정권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베네수엘라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이 베네수엘라 사태 관련 결의안을 각각 제출했는데요. 안보리 15개 이사국 표결을 둘 다 부결되면서
네.
베네수엘라 해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열상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과이도 의장이 또다시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지자들에게 오는 9일 다시 거리에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과이도 의장은 이제 희망이 생겼다. 지금이야말로 베네수엘라의 변화를 만들 때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새로운 대규모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자,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4일 눈길을 끄는 소식이 나왔네요.
네, 캐리 쿠팩 법무부 대변인이 이날 성명을 냈는데요. 쿠팩 대변인은 이 법무부 내 윤리 관련 고위 관리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윌리엄 바 장관이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여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특검 수사는 그 연방 법무부 장관이 지휘하는 건 아닙니까?
예, 로버트 뮬러 특검이 수사 실무를 관리하지만 법적으로 최종 책임자는 바로 연방 법무부 장관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전임 제프 세션스 장관은 특검 수사에서 빠졌는데요. 이 세션스 전 장관은 본인도 러시아 스캔들과 관련이 있어서 특검이 출발하기 전에
네.
이미 관련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한 바 있었습니다. 자,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전 장관의 비난 두고두고 비난했었죠.
예. 자, 그러면 그 당시 특검 수사 최종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네, 로드 로젠스타인 연방 법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션스 장관이 물러나고 매튜 휘터커 장관 비서실장이 장관 대행이 된 뒤에는 휘터커 대행이 특검 수사를 지휘했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세션스 장관과 마찬가지로 바 장관도 특검 수사에서 빠지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아는데 이유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바 장관이 장관 지명 전에 특검 수사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그는 지난 2017년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특검에 민주당과 연관된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난했습니다.
예.
또 이해 같은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5월 당시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경질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바 장관의 특검 수사를 부정적으로 보니까 수사에서 스스로 빠지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바 장관은 인준된 뒤에 법무부 내 국내 윤리 담당 부서에 이 문제를 자문했습니다. 그런데 수사에서 빠질 필요가 없다는 권고가 나왔고 바 장관은 여기에 따르겠다는 겁니다.
네. 이 특검 수사에 대한 이 윌리엄 바 장관의 지명자, 그때 당신 지명자였었죠. 그 태도에 대한 우려. 청문회에서도 제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그런 우려를 제기하고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네네. 하지만 당시 바지명자는 이 워싱턴포스트에 쓴 글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특검이 고려하는 사법방해라는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한 자신의 제한적인 견해를 밝힌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 장관은 인준이 되면 특검이 수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당파적인 정치나 개인의 이해 등이 특검 수사나 다른 어떤 수사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에서는 빠지진 않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그 독립성을 지키겠다 뭐 이런 얘기겠군요.
네, 맞습니다. 바 장관은 청문회에서요, 1991년에 그랬던 것처럼 똑같은 독립성을 갖고 일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문성과 진실성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트럼프 현 대통령 역시 어떤 약속이나 보장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네.
바 장관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때인 1991년과 1993년까지 이미 연방 법무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네, 결국 바 장관이 민주당 요구대로 특검 수사에서 자신을 제외하지 않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특검 수사 결과를 윌리엄 바 장관이 얼마나 공개를 할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바 장관은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보내오면 이를 검토해서 연방의회에 보냅니다. 바 장관은 특히 수사 결과를 어디까지 일반에 공개할지를 결정할 예정이어서 바로 이 부분에 눈길을 끌리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비나 눈 내리는 곳이 많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영상 11도, 남포 아침에는 3도, 낮에는 10도입니다.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8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리는 곳이 많고요. 개성에는 오후에 비가 내립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는 영상 3도, 낮 최고 12도, 개성 아침 최저 영상 3도, 낮에 역시 1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거나 흐리고 해산과 풍산, 평강, 삼지연 지역은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리겠고 함흥, 심포, 원산, 장전, 평강, 김책 지역은 오후에 비나 눈 내립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는 영하 2도, 낮 최고 12도, 원산 아침에는 0도, 낮에는 14도, 삼지연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기온은 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한때 비 내립니다. 서해는 오전에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3월 5일 화요일 VOA 저녁 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베트남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가운데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몇 주 내로 북한과 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어제 아이오와주 농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아직 약속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협상으로 복귀하기를 바란다며 몇 주 내에 협상팀을 평양에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이해를 공유하는 지점을 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하노이 정상회담과 관련해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가 희망했던 곳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거기에 교훈이 있었고 거기에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트남 공식 방문을 마치고 오늘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3월 5일 저녁 열차로 조국에 도착했다며 새벽 3시에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저녁 열차가 평양역 군내에 서서히 들어섰다고 전했습니다. 동시는 그러면서 위원장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베트남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지난 2일 정오경 베트남 동당역을 출발한 김정은 위원장의 전용 열차는 약 60시간 만에 다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6에서 6.5%로 제시했습니다. 중국 경제는 지난해 28년 만에 가장 낮은 6.6%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오늘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3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2019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재정 적자 목표치를 지난해 국내 총생산 대비 2.6%에서 올해 2.8%로 높였습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계속 촉진할 것이라며 중국은 동등한 논의를 통해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양측 모두의 이익이 되는 협력과 발전에 전념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중국은 상호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며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결연하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노벨재단이 2018년과 19년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올해 모두 발표할 방침입니다. 노벨재단은 오늘 성명에서 이번 가을 지난해와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모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벨재단과 할리몬은 지난해 5월 할리몬이 성추문 의혹 등에 휘말려 논란이 일자 노벨문학상 수상자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노벨재단 이사회는 할리몬이 그동안 취한 조처 등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에서 극단주의 무장세력 IS 격퇴 선언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수천 명이 IS의 마지막 장악지역을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군의 지원으로 IS와의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SDF의 무스타파 발리 대변인은 어제 자신의 트위터에 약 3천 명이 SDF가 구축한 인도주의 통로를 통해 시리아 동부 바구즈를 빠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항복을 선언한 IS 대원들도 포함됐다고 발리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시리아 동부 이라크 접경 지역인 바구즈는 IS의 시리아 내 최후 거점입니다. 카슈미르 지역에서 인도와 파키스탄 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인도 해군 잠수함이 최근 파키스탄 영해를 침범하려 했다고 파키스탄 해군이 주장했습니다. 파키스탄 해군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인도 잠수함이 전날 파키스탄 영해에 접근한 것을 포착했다며 잠수함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경고를 통해 영해 침범을 막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명은 또 파키스탄 정부는 평화 유지 정책에 따라 인도 잠수함을 공격 목표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2020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어제 뉴스12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차기 대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 신념과 관련해 계속 일하고 이야기할 것이며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